현대는 웃음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을 자꾸 권유를 합니다. 웃으면 뭐 건강에 좋다 그러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고 또 엔돌핀이 나온다 막 그러면서 막 권유하죠. 계속 웃음을 강조합니다.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그런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특별 순서로 웃음 치료사라고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웃음 치료사라고 하는 분을 처음 봤기 때문에 아, 웃음 치료사구나. 그래서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보니까 먼저 웃음에 대해서 이 웃음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가 이거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은 너무 좋다. 뭐 신체 호르몬을 좋게 한다.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뭐 관계성도 얼마나 이 웃으면 좋아지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상당히 수긍이 많이 갔습니다. 아, 웃어야 되겠구나. 많이 웃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실습을 합니까? 하니까 서로 마주보랍니다. 서로 다 둘씩 셋씩 막 마주보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시작하면 웃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약간 어색했어요. 아니, 갑자기 이게 목사님들 서로 마주보면 별로 이렇게 안 웃기잖아요. 예. 근데 웃기라고 하니까, 웃으라고 하니까 약간 어색했는데,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예.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자, 시작!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 그 얼굴 표정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웃깁니다. 너무 웃겨서 그걸 보고 웃었더니 내 웃는 모습 보고 상대방이 또 웃고, 그 웃는 모습 보니까 내가 또 웃고, 이 상승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웃는 겁니다. 계속.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정말 배가 아플 때까지 계속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맨 끝에 가서 이제 웃음 치료사 그분이 그만! 하니까 이제 겨우 멈췄죠. 안 그랬으면 그냥 해질 때까지 웃을 뻔했습니다. 그 웃음을 웃고 나니까 좀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웃는 게 정말 좋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마음에 좀 기분이 묘한 마음이 들었어요. 좀 아쉽다 그럴까요? 좀, 약간 좀 아쉽다.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억지로 웃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웃자 작정하고 웃으니까 아, 이렇게 웃는 것도 웃는 건가 하니까 이게 기분이 좀 약간 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남는 생각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한테 웃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지만 눈물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지 않을까. 뭐, 웃는 게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웃는 것도 좋은데, 눈물이 정말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웃음은요, 뭔가 이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든 것이 있을 때 이거를 좀 덮어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웃자! 그러면 이제 잠깐 잊자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덮어버리자. 이제 그래서 웃는 건데, 근데 사실 속에 있는 그안 좋은 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잠시 잊었을 뿐이지. 그런데 눈물은 이 속에 있는 이안 좋은 것을 씻어내 주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눈물은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 뚜르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이자 상담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사람은 뭔가 슬프거나 감동이 될때 눈물이 날까요? 그러니까 왜이 다른 생리작용이 아니라 눈에서 물이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생리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슬프거나 뭐 감동이 되면 뭐 발등꿈치가 땡긴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러고 왜 눈에서 물이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분의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눈에서 물이 나온다.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 그렇구나. 제 마음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은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흐르면서 씻어내는 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눈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기는 이 마음 속에서 물이 차올라서 이 물이 마음을 씻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물을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아, 속을 씻어내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슬픈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좀 씻어내라 해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만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면 이게 후련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화작용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눈물이 소중하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나는 이 눈물의 그 효능을 잘,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얼른 딱 보기에 이해가 좀 힘든 말일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 애통하면은 복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애통한다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뜻을 보면 펜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언제 쓰는 말인가 하면요, 장례식장에서 통곡할 때 쓰는 말입니다. 펜데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통곡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돌아가시면 뭐 호상이다 그래서 울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가족을 잃으면 그 지난 정 때문에 눈물이 저절로 나오죠. 심한 경우 막 통곡하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가족을 잃을 때 통곡하는 모습, 그게 바로 펜데오, 이 애통한다 이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복이 되겠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막 통곡하고 있는데 복이 있다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애통이 무엇에 대한 애통이냐에 달렸다 하겠습니다. 애통한다, 무엇에 대한 애통인가? 아, 그런 애통이면 복이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애통의 대상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애통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팔복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다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이 이제 푸토코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밑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nothing이구나, 이걸 깨달은 상태가 바로 푸토코스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푸토코스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나 안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그때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들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는 딱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이 들까요?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밑바닥을 탁 만났을 때 정말 형편없구나, 정말 내가 거지 같구나, 이걸 느꼈을 때 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오죠. 아마 예수님 앞에 그 엎드렸던 베드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그냥 했겠습니까? 울면서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봤으니까 울면서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아시죠? 서울 영락교회 창립 목사님이시고 정말 한국에 대표하는 정말 성자 같은 목사님이다 그렇게 추앙받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 템플턴상은 어떤 사람들이 받았냐면 마더 테레사, 빌리 그레함, 빌 브라이트, 데스몬드 투투 이런 세계적인 위인들, 이런 인물들이 수상한 상입니다.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한경진 목사님이 그 상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1992년 6월 한경진 목사님이 독일에서 이제 템플턴 상을 수상하시고 다시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서울 63 빌딩에서 목사님의 템플턴 상 수상을 축하하는 감사 예배가 열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한 말씀 하시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께서 아주 뜻밖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그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다 박수를 치고 있는데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 겸손하시고 영성이 깊으시고 존경받는 그 목회자이신 한경진 목사님이 저는 신사참배한 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후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한경진 목사님이 자신은 그 신사참배를 한 목사다는 사실을 이제서 고백했느냐. 목회 인생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목회를 하지 마시지 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 이미 소문에 들어서도 아시고 직접 만나서도 아실 것입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목회하신 분입니다. 아주 청렴하셨습니다. 끝까지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어떤 유익도, 조그만 유익도 자신을 위해서는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청렴하셨죠.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평생 예금 통장을 갖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한테는 아무런 재산도 쌓지 않겠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좋합니다. 그냥 다 베풀었습니다. 입는 옷도 그냥 다 벗어서 주고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냥 정말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셨죠. 한 번은 주일 아침에 갑자기 양복이 없이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날 토요일 날 어떤 가난한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양복을 그냥 벗어져 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근데 주일 아침에 양복이 없으니까 두루마기 입으셨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셨고 은퇴할 때까지 그 자세가 변치 않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게 목회하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그날 밝혀진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못난 놈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내가 무슨 대우를 받겠느냐. 나는 그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즉 그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경진 목사님은 끝까지 목회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죠. 기억하십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여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로도 부족해서요. 죄인인데 나는 그 다른 죄인하고도 급이 다른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수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이겁니다.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성경의 이 책,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쓴 책입니까?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 디모데의 그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뻘입니다. 나이 차이도 엄청나고, 예, 그 경력에 있어서도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같은 스승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안에 쓴 내용이 1장입니다. 1장 앞부분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을 써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은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나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도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사역을 했다. 이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또 하나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해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근데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 사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의미를 한번 헤아려보면 좋겠습니다. 사도가 당시 어떤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사도는요, 남들보다 훨씬 고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훨씬이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해받죠, 박해받죠, 정말 무시당하죠. 생명을 내놓고 일하는 게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은혜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요, 나는 고생을 몇 갑절 일부러 더 했다는 것입니다. 더 목숨 내놓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큰 죄인이니까. 이런 죄인이 용서받아서 이렇게 쓰임받는다, 이 자체가 너무 기적인데 내가 무슨 대우를 받겠습니까? 나는 더 고생하는 게 족합니다. 더 많이 고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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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을 더 많이 그렇게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또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런 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같이 못난 자를, 이런 죄인을, 이 벌레보다 못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다 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보상을 주는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써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내가 고생을 더 많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애통이 있는가? 교회와 세상에 대한 애통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대한 애통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이 팔복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읽으셨다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여덟 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이 여덟 가지 복이 잘 보면 하나로 보입니다. 여덟 가지가 아니라 이거 하나다 이런 느낌이 그냥 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밑바닥을 봤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옵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애통하게 되면요. 온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애통하는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애통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혈기를 부립니까? 예. 온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요. 이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억눌려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이게 온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온유하다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억눌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이 감동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됐나, 얼마나 힘든가. 이 생각이 그냥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더 전부 연결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모두가 다 하나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주제 이 애통하는 자 복 있다. 애통한다. 이 말씀은요. 의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애통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애통이 있는 사람은 동시에 세상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서 그 브루더 호프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브루더 호프,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사유재산이 없이 완전히 예, 공동생활을 하시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개신교인들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예, 그 할아버지 할머니 뭐 예, 아들 딸 뭐 손자 애들까지 다 이렇게 공동체로 한 150-200명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사유재산 없습니다. 예, 일정한 기간마다 집을 바꾸면서 예, 그렇게 함께 일하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예, 그런 분들입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이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피신을 하게 돼서 남미로 갔다가 또 남미에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미국 여러 곳에 이 공동체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또 호주에까지 이 브루더 호프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분들의 삶에 동참을 해서 한 나흘 정도를 같이 한번 삶을 살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가서 같이 그들과 동일한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분들로부터 많은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루에 두 끼만 먹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6시에 밥을 먹더라고요. 아침 초대를 했는데 몇 시에 오세요? 하는데 내일 새벽 6시에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6시에 가니까 딱 차려놓고 웰컴하고 받아들이시고 성경 구절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이제 밥을 먹습니다. 6시에 밥 먹고 출근을 합니다. 다 일터로 나가요. 그리고 한 12시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돌아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또 다 같이 한 150명이 쫙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날 식사가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저녁을 안 드세요? 왜 두 끼만 드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재정이 어려운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마음속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거기 이제 저를 맡은 안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 세 끼를 다 먹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삶을 그곳에 같이 살면서 정말 많은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살을 빼십시오. 한 10kg는 빼야 됩니다. 저희 집안에 내력에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경고를 한 거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살 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게 드세요. 운동하세요. 10kg 빼세요. 그랬는데 제가 잘 못하고 있었어요. 안 빠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빠지는 걸. 막 그러고 있는데 브루도프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 저녁을 안 먹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먹은 적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하튼 저녁을 안 먹는 실천을 한 2년 동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지나니까 다시 먹게 됐습니다. 긴장이 좀 풀어진 거죠. 아,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그때 또 얼마 안 있어서요, 제가 이번에는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팀에 이제 속해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느 시골 마을을 갔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가서 그 학교 아이들 이제 전체 신체 검사해주고 뭐 체변 검사하고 의료 봉사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곳 아이들은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 식구들이 그냥 일터로 학교로 간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저녁 때 돌아오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 때한번딱 밥을 지어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온 가족의 캄보디아 시골 마을의 유일한 식사였어요. 그럼 아이들이요, 학교에 오는데 배를 굶고 오잖아요, 아침에.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점심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학교 끝날 때까지 굶다가 가는 겁니다.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아이들 놓고 신체 검사를 했는데 이 발육 상태가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다 했거든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 기준표가 한국의 이제 기준표를 가져가서 맞췄는데 한국 기준표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그런 아이들 보고 와서 또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덜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한번 가서 보면 외면할 수 없어. 크리스찬으로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또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총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가서 싫다, 이렇게 외칠 뿐인데 총에 맞아서 죽고 있습니다. 17살, 18살밖에 안된 아이들이 총에 맞아서 죽은 그 사진들이 우리 기사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소년이 손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사진을 여러분 보셨지요? 그 피켓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죽어야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이거 들고서 사진 찍었어요. 얼굴 가리고. 죽을까 봐서. 세계 여러 나라 정부에서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행동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군부 쿠데타, 군부를 지지하는 세력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다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냥 적당히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애통할 일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그러면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마음껏 애통할 만큼 교회는 건강한가?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너는 얼마나 애통하고 있느냐? 이런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너는 얼마나 애통하고 있느냐? 제가 여기 키츠너 워털로 한인장로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두 달 반이 됐습니다. 제가 두 달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키츠너 워털루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주님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애통해야 되지 않느냐? 애통의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은퇴 장로님 한 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48주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1년만 지나면 이제 올해는 50주년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요 희년입니다. 희년이 무엇이겠습니까? 희년은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동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못 고쳤어요. 그렇지만 희년이 되면은 반드시 고치라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은 다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희년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곧 희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애통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하루 세 끼를 꼭 다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꼭 그래야 되나?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이 애통하기 위해서 한 끼 정도는 아침 식사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저녁 식사는 그래도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니까 신방도 해야 되고 하면 아침을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아침을 안 먹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지난 기간 동안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위로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받는단 말입니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자가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위로의 방법, 위로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엔 잘 모르죠. 그런데 나중 가서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그 안양의 평촌교회 있습니다. 그곳의 담임 목사님, 림형석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한국에서 최초의 4대째 집안 목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본인도 목사고 아버지 목사고 할아버지 목사고 증조 할아버지 목사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최초로 4대째가 다 목사인 집안이 그 집안입니다.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또 거기다가 놀라운 것은 이제 림형석 목사님이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죠. 근데 그 아버님 목사님, 림인식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 교단의 대표 총회장 목사를 지낸 그런 가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문은 신앙적으로 명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집안이죠. 또 총회장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전에 사석에서 림형석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의 증조 할아버지, 제 1대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림준철 목사님이란 분이셨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으셨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사역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때 집안에 이분이 종손이어서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박해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쫓겨나셔서 그 무덤가에 있는 이제 아무도 쓰지 않는 움막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살면서 거기서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리명성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림준철 목사님, 제 일대 목사님께서 그 움막에 사시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당연하겠죠. 집에서 쫓겨나고 혼자 움막에 사는데 눈물로 눈물로 정말 애통하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 그 얘기를 전해드렸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의 열매는 그 증조할아버지의 눈물떡인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믿어졌습니다. 아, 많이 울었구나. 그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주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집안에 이 눈물에 복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 또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또 애통해야 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눈물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울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쁨으로 애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주님, 어찌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애통함이 나 자신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애통의 복을 알게 하옵소서. 애통의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